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 203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근래 안타까운 일은 요즘 어디를 가든지 버릇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식당, 마트, 교회,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는 어디든지 최소한의 공중도덕조차도 아랑곳하지 않는 버릇없는 아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최소한의 공중도덕조차 몸에 익히지 못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 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 사느라 서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될 터인데 그때 이 사회의 혼란이 얼마나 가중되겠습니까?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국가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고 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진정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데 그때가 되면 아예 이 사회에서 애국심은 실종되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버릇없는 아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버릇없는 아이들은 버릇없는 부모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버릇없는 부모란 공중도덕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아예 도외시하는 부모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어떤 아이도 공중도덕과 예의 범절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익히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타율적으로 익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도덕과 예의 범절에 관한 한 그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버릇없는 아이들의 잘못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 아이를 버릇없이 키우는 버릇없는 부모의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버릇없이 키운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식에게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끔 자식을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책인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24장 24절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지 않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또 잠언서 22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서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리라. 잠언서 29장 15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것은 옛 서당 훈장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학교 도덕 교사의 주장인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부모에게 자기 자식을, 그것도 어린 자식을 매와 징계로 교육할 것을 명령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매와 징계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매와 징계로 교육시키라고 하시는 것은 어린아이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심령 속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각인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버릇없이 키우는 버릇없는 부모는 결국 그 자신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법의 심판에 의해서 자신이 두려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에 의해서 한순간에 그 인생이 몰락하는 사람의 경우를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공중도덕 혹은 예의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회적인 합의입니다. 이 사회적인 합의가 존중되는 사회가 바른 사회요, 견고한 사회요, 질서 있는 사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믿음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두려워해야 할 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시요.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과 지탄과 조소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이 땅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정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날처럼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해야 할 분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버릇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버릇없는 아이들이 임자를 만나서 반드시 큰 코를 다치게 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버릇없는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처럼 지탄의 대상이 되어 무너져버린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세울 수 있으며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난 25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의 단락은 초대교회에 등장한 사울에 관한 내용을 증언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 단락의 마지막 구절인 본문 31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는 본문 이전의 내용과 전혀 상반된 본문의 내용을 앞 구절과 한데 이어주고 있는 접속사 그리하여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집요한 살해 위협을 피해서 고향 다소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개인적인 상황과는 달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퍼져 있던 교회는 날로 평안 속에서 견고해지고 그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위협을 당하기는커녕 더 안정되고 더 견고해지고 더 확장될 수 있었던 까닭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인함이었다고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단어 앞에 작은 숫자 2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주난 2번을 보면 혹은 후원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란 성령의 후원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후원하시는 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견고해지고 더 확장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본문은 그 원인을 성령의 후원으로만 밝히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후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경외했기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후원자가 되심으로 그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를 경외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히브리어 동사 야레와 오늘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 명사 포호보스 그리고 헬라어 동사 포호베오는 모두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무당의 푸닥거리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인간의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번역된 모든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모든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동사와 헬라어 동사를 우리말 성경이 때로는 경외하라, 때로는 두려워하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두려워하다의 한자식 표현이 경외하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만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인간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기 부인으로 비로소 연결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모두 더러운 죄인인데 반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빛을 무서워하듯이 죄는 거룩을 무서워합니다. 거룩 앞에서 죄는 죽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아담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사야도 모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결같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 자신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 삼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의 본질과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피상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버릇없는 아이가 할아버지의 사랑을 빙자해서 할아버지의 상투를 뒤흔들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머리 위에 스스로 앉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령님께서 그들의 후원자가 되시고 그들이 속한 교회가 견고해지고 확장되었다는 본문의 내용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으니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얼마나 깊이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하나님 앞에서 버릇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버릇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왜 성령님께서 후원자가 되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온갖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더욱더 확장되게 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도리가 없는 까닭에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결과적으로 그의 삶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저절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롯 유다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 중요한 믿음의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가운데에서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를 성령님께서 후원하심으로 그의 삶이 견고해진다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수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플러스 성도의 하나님을 경외함 플러스 성령님의 후원 이퀄 견고함과 확장. 그리고 우리는 왜 사울의 등장을 증언해주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단락의 마지막 구절이 주를 경외함을 강조하는 본문 31절로 끝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됩니다. 사울은 본래 자기 신념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신념을 위해서는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까지 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아, 주께서 부르시나 보다. 그 부르심을 가볍게 대응하고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그 순간에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는 즉각 땅바닥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던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사울 자신이 비로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절감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두려움은 그날 그 현장에서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 영육 간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더라도 자기 편한 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만이지 왜 굳이 자기를 부인해가면서까지 말씀 속에서 성화를 추구해야 할 필요를 느끼겠습니까? 사울이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일평생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성화의 길을 완성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사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 복종해야 할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에 복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복종해야 할 사람에게 결코 복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롭게 가꾸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상황을 절대 복종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문 30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고향 다소로 낙향했던 사울이 그 이후에 무려 13년 동안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다소에서 칩거해야만 했었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젊디 젊은 사울이 어떻게 13년간이나 고향에서 칩거해야 한다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종할 수 있었는가? 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그는 주어진 상황에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버릇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모해 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후원자가 되어주셨을 것임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후원 속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자기 시대를 위하여 그려가시는 큰 섭리의 틀을 볼 수 있었고 그 큰 섭리의 틀 속에서 사울은 믿음의 용장으로 든든히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울로 인해 이 땅의 교회가 견고해졌고 결국 그 사울로 인해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기 위해서 사울의 등장을 증언하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의 단락 마지막 구절이 본문 31절 주를 경외하는 본문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으로부터 문매를 맞을 정도로 무너져 내린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되세우고 회복시킬 수 있는지 우리는 이제 그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두려워함이 없이 하나님 위에 앉아있던 버릇없던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찬양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 예배의 형태와 질과 수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후원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의 후원 속에서 우리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고 우리로 인해 이 땅의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1997년 8월 초에 저는 제 처와 셋째, 넷째 아이를 데리고 며칠 동안 고아매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 조카가 대한항공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때는 언제든지 조카를 위해서 대한항공을 우선적으로 탔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발하기 원하는 1997년 8월 5일 괌행 대한항공 비행기에는 좌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만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웨이팅 리스트에 우리 네 식구 이름을 올렸지만 출발 일주일 전까지도 좌석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침 아시아나 항공에 알아보니까 같은 날 대한항공보다 20분 후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에는 여분의 좌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약하고 아시아나 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출발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조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8월 5일 괌행 비행기 기종을 747 대형 비행기로 바꾸었기 때문에 빈자리가 많이 남아있으니 저더러 대한항공을 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카의 부탁을 들어줄까 하다가 이미 아시아나 항공권까지 다 구입했는데 취소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기로 했습니다. 8월 5일 오후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김포공항으로 가서 수속을 끝낸 뒤에 해당 게이트 앞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 옆 게이트에는 우리보다 20분 빨리 출발하게 될 대한항공 탑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발 시간이 되어서 대한항공이 20분 먼저 괌을 향해서 출발하고 20분 후에 제가 탄 비행기도 이륙했습니다. 비행기 속에서 날짜가 바뀌어서 8월 6일 새벽 2시경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괌 상공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착륙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괌 공항 관제탑에서 착륙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착륙하지 못한다는 기장의 안내 방송 이외에는 그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괌 상공을 선회하던 제가 탄 비행기는 새벽 3시경이 되어서야 착륙 허가를 받고 괌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데 대한항공 승객을 맞으러 나왔던 현지인들이 저희들을 보고서 왜 대한항공은 오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저희들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예약했던 호텔을 찾아가서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새벽 4시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잠에 떨어졌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아련하게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눈을 뜨니 생시였습니다. 그때의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새벽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의 한 교우님의 음성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목사님, 살아계시죠? 저는 그 질문이 무슨 영문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이 전화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던 교우님들이 라디오 뉴스를 통해서 불과 몇 시간 전에 대한항공이 괌에 추락했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모인 교우님들이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평소에 대한항공을 우선적으로 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역시 그 비행기에 있으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교우님들이 수소문 끝에 제가 괌에 예약한 호텔 전화번호를 안 뒤에 호텔 프론트에 전화해서 제가 체크인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 방으로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탔던 아시아나 비행기가 괌 상공에 이르러서도 왜 1시간 동안 착륙 허가를 받지 못했는지 그제야 그 영문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괌 상공에 나타났던 대한항공 비행기가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 비행기의 위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새 비행기의 이륙 허가를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교우님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을 때 저는 마치 절해 고도에 홀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저를 응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때보다 더 강렬하게 느낀 적이 없습니다.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평소대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더라면 나 역시도 오늘 새벽에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저를 스쳐 지나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 사고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던 분들은 그날 모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대열에서 제외되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무자격자였으면 제외되었는가? 그 두려움이 제 뼛속까지 사무치도록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두려움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무자격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자격자가 될 수 있게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 제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산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철저하게 배제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내가 원치 아니하면 간단히 외면해 버려도 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구암에서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난생 처음 뼈저리게 느끼고서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편의에 따라 나의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절대 복종해야 할 절대적인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서 제 신앙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뛰어넘어 바른 신앙의 궤도 속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듬해에 하나님께서 창립된 지 20년 동안 미자립교회인 제네바 한인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서울에 가족들을 남겨놓고 50대의 나이에 홀로 제네바에서 살았던 것도 한국에 귀국해서 더 이상 목회하고 싶지 않다는 저의 개인적인 소망을 꺾고 양화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게 된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된 제 믿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해 본 적이 없는 버릇없었던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십시다. 버릇없는 우리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이 땅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했던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십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실 것이요, 우리의 삶을 견고케 세워주심으로 우리로 인해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될 것이요, 회복되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이 나라의 역사도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하여 스스로 하나님 위에 앉는 버릇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이 살아온 우리로 인해 이 땅의 교회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던 나의 잘못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깨끗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게 하시고, 복종해야 할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에 복종하는 버릇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후원 속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버릇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자식 또한 버릇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로 인해 무너진 이 땅의 교회들이 견고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진 교회로 인해 우리 자손이 대대로 살아갈 이 땅이 정녕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